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세워진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전적 이름이 하나님의 사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업적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게 나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본 성경은 신비로 번역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였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사도행전 18장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옷을 떨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깨끗하니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전도하면서 언제나 회당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이제 회당이 중심이 아니라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는 이제 심판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옷을 그 사람의 직분에 의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장막 만드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떤 직업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 직분의 옷을 입고 지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직분 가운데 입은 옷의 먼지를 떨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 행동을 두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나는 정당하고 너희는 정당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을 얻었고 너희는 구원을 버린 자다 라고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오늘 자신의 옷을 털었습니다. 아주 격정적으로 먼지를 터는 장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한참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지금 이 포항도 잘 되어져서 콤프레셔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콤프레셔에 가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한 톨도 안 남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5단까지 다 털어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털어내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옷에 먼지를 털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그 정도의 격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 아래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거부한 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처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유대인을 중심했고 회당을 중심했던 그가 이제 이방인을 중심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에서 잘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때로 심판의 사역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그에게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지혜로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손안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는 주의 복음만 전하여야 하고 주의 복음만 말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미에 맞는 말,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일 당장 내게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한다고 한다면 세상 밖에 나가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도 있습니다. 왜 교회 오셨습니까? 왜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기 오신 분이 아닙니까?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향해서 좀 설교자들이, 초신자들이 듣기 좋은 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과 동시에 사단의 속상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사도행전 18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다려왔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쉽다면요? 충분히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역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역이고 그 모든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업적,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오늘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다는 하나님의 신비를 전함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것임을 드러내었다. 믿음이 하나님의 신비로 온 것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 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였습니다. 둘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만을 전하였습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함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신비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회당과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숨겨진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서 하실 계획을 숨겨두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준비하신다는 진리를 스스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비밀 외에 신비 외에 다른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조 성전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부진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가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사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편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혜를 말하는 그들에게 말과 지혜로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로마가 오직 로마의 황제만 황제다라고 말하고 그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증언하는 자들은 그 비밀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어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지혜로워져서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인 줄 나는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담, 당신은 나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좀 먹어보십시오. 저와 같이 먹는다고 한다면 당신도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무엇인가 치마를 엮어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직 주시기 전에 그가 취하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어떤 일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아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더 자라게 되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잃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그때까지는 그가 옷을 벗고 있지 않아야 하고 벗었음을 알지 못하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요술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형상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일 후에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겨졌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벌거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며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희 구원을 위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완전한 선지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나타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사들과 다윗왕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완전한 왕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많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제사한다고 해도 그 제물을 통하여서 완전한 죄의 해결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해결은 결국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올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인신제사 안 받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들이 모두가 죽음을 택하는 인신제사를 들어야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지혜로워서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죄를 좀 사해보겠습니다. 제 죄를 좀 사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선배들은 신앙 고백서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한 자락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의 한 자락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그 생명이 내 죄를 결국 다 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죄입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주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받아보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제사를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표현이 인신제사라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바친 것 자체가 인신제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신제사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한 자락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설득하여 전한다고 해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를 좀 더 설득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더 설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주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였던 그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내세웠고 아름다운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드러내므로 이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대제에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만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전하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직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다라는 이 말은 지금 고대 중동지역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사막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몸을 씻겨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깨끗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기름을 붓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다른 방식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기름을 붓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기름 붓는 방식을 좀 더 특별하게 설명합니다. 물을 부어 씻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를 어떤 직분으로 불렀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중진교회가 임직했습니다만 임직시할 때 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지게 될 때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발자국은 그리스도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그 말을 하게 될 때 그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향기로운 기름을 그들의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도우시어 그들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주 야웨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웨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시며 야웨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지금 야훼 영이 찾아오셔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아, 나는 상처받았어요. 내 상처 좀 치료해 주세요. 나는 가정이 어려워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참 교제로 이끌기 위하여 생명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자신 생명의 떡에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인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로 사단을 통해 우리를 상처 내려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보호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은혜해 참된 희년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그 경륜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육으로는 하늘에 계십니다. 영으로는 이 땅에 계십니다. 육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는 없겠으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울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가 없지요. 도리어 더 담대해지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그는 전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 그 왕적인 사역, 그 선지자적 사역, 그 제사장적인 사역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너희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평화로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 사역은 참 안식을, 참된 희년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면 그것을 전하기보다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건 그렇지 않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교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함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숨을 쉬는 것 이상입니다. 심장을 고동치는 것, 내 심장이 고동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오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 언젠가 저 하늘 먼 데 가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게 생명 아닙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미 영생을 맛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미 생명을 맛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절대 이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들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면 같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떼면서 아이고 저 인간 하나님이 부르셨나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안 부르셨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나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는 너도 안 부를 거라고. 왜냐하면 너도 죄인이라. 너도 죄인이라. 하나님은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치의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무 죄도 없는데 먼지털 같은 하나의 죄가 있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불가능,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한 톨의 먼지 같은 그런 선행을 행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시작해서 칼빈까지 그리고 칼빈의 제자들이 적었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착한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고 말해도 착한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 교제의 사건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 생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아담 안에서의 하나님 에덴 안에서의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결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와가 이런 말이죠. 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도리어 나는 좀 더 지혜라고 돼서 벗은 것을 보았어요. 아이고 부끄러워요. 옷 입어야 되겠어요. 당신도 옷 입어요.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결속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숨어야만 했습니다. 숨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제 그대로 있으면 죽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당연히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오직 죄인들에만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지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등장을 거의 안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 등장하십니까? 등장은 보셨습니까? 거의 등장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저주의 피를 흘리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사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제로 나아갑니다. 셋째, 바울의 하나님의 신비를 전함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이 단순한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나타나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 그가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좀 더 당신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인데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보다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은 받아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계시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라는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가 계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우리 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난 다 알고 있어.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설교합니다만 저 우리 성도들 그런 이야기 지금 이 설교하지만 다음에는 다르게 설교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설교할 수밖에 없다고 죄송하다. 그보다 더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완전합니까? 예, 지금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설교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냐라고 말하면 지금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주께서 내게 지혜를 더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할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이것만 여쭤보고 설교를 간단하게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가 내가 열심히 없으면 구원에 떨어집니다. 이래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럽니다.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행위를 보면,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단 0.0001%의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고 내가 그를 믿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백하도록 하셨다. 나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성찬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정말로 난 부족하죠.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음식을 내게 주심을 바라볼 때에 나는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게 보이는 설교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계시의 말씀에 기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체험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갔다가 심판받았다가 훈련은 잘 되겠죠. 목욕탕에서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갔다가 훈련도 잘 되겠죠. 그러나 늘 불안하죠.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된다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보다 더 열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정상적이라고 인정받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모두 죄를 범하였고 우리 모두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세상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의 음악을 듣고 세상처럼 농담하고 세상처럼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부유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부유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단순하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아멘.